첫 번째 시험받음, 이스마엘을 낳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끌어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져오고 그리스도가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그릇이 되려면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5장 이후로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위해 세 번 시험받은 것처럼 또한 아들을 인하여 세 번 시험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 번의 시험 중 두 번은 아들이 출생하기 전이고 한 번은 아들이 출생한 후입니다. 이 세 번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져올 수 있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교회는 반드시 시험을 거치고 준비되어야 영광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셔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하루하루가 지나도 아들이 없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여전히 아들이 없고 1년 2년이 지나도 아들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시험을 거쳐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단계 한 단계 자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지금 그는 85세이고 그의 아내는 생산치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때 그의 아내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어서 성경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거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얼마 안 되어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85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급해져서 아들을 얻기 위해 하갈을 첩으로 취했습니다. 하갈은 잉태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이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아들이 있을 것과 사례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 그리고 그가 100세나 될 때에 아들을 낳게 할 것을 정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의 힘으로 14년간의 시간을 앞당겼고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일로 인해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느니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믿을 때 조급하지 않을 수 있고 믿을 때 기다리게 되며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공과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은 기다려야 하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응당 하나님을 도와야 하고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므로 하갈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을 성취해 드렸지만 이 점이 또한 그가 실패한 점입니다. 약속의 원칙과 이스마엘의 원칙. 문제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안 낳는 데 있지 않고 그가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낳느냐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다고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날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다투는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전도하는 것도 틀렸단 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이것들은 또 다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은 누가 그것을 하고 누가 전하는가에 있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은 옳은 것이나 누가 낳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하시는 문제는 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일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주의하는 문제는 종종 일의 상황의 좋고 나쁨과 형식이 옳고 그름입니다. 우리들은 옳다고 생각하면 옳게 여기고 좋다고 생각하면 좋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하시는 문제는 그 일이 어디서 나오고 누가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더 나아가 누가 그 뜻을 이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아들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 뜻을 이루기 위해 누가 아들을 낳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낳은 자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일하시어 그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것을 모른다면 그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시험은 바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근원의 문제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종 어떤 일에 대해 좋은 것입니다. 썩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좋은 것, 괜찮은 것, 하나님의 뜻의 배후에서 그들은 자기 힘으로 그런 것들을 수행하고 십자가를 조금도 모르며 혈기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다름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좋은 일들과 괜찮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합니다. 결국 그들이 낳은 자는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누가 하는 것인지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지방에서 일할 때 혹 매우 고생스럽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문제는 몇 사람이 구원받았고 일한 열매가 어떠한가가 아니라 그 일들이 우리 힘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신 일인가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한 교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전한 진리도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도 하나님의 것일지라도 그 일들을 우리 힘으로 수행한다면 이는 우리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여 죄를 자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릇 그분에게서 나오지 않고 그분을 아버지로 삼지 않은 일은 그것이 소위 주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 영적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이끌려져야 합니다. 영적인 일이 깨끗한가를 보려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얼마이고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얼마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필요했지만 그는 자신을 한쪽에 제쳐놓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게 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어야 했지만 자기 힘으로 낳지 말아야 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승계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 위에 서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 자신이 섞이거나 스스로 움직이거나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시작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 자신을 한쪽에 제쳐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시험이자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장 실패하기 쉬운 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범죄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을 의지해 좋은 것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은 어떻게 행했는가에만 있지 않고 또한 누가 했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하기는 쉬워도 자기를 힘입어 무엇을 하지 말라고 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 주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당신의 뜻을 준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당신의 뜻을 준행하지 않고 당신이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행하소서.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우리는 다음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므로 설령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도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분이 하신 것만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분이 자신을 낮춰서 기꺼이 우리를 사용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에 지나지 않고 그분의 손의 그릇에 지나지 않으며 그분을 대신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시도록 할 수 있을 뿐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지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낙해한 아들이며 그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인 것입니다. 약속의 원칙과 이스마엘의 원칙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스마엘의 원칙에서 구출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은혜와 율법.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우리에게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라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하갈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요구를 대표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열 가지를 대표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본으로 삼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사람이 자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율법을 언급할 때 자주 율법을 육체와 함께 언급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언급한 로마서 7장에서 또한 육체를 언급했습니다. 육체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육체는 자신의 힘이요 우리 자신입니다. 율법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육체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할 때 율법이 옵니다. 육체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것을 대표합니다. 하갈은 율법을, 이스마엘은 육체의 결과를 대표합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길을 찾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계획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준다고 하자 그는 아들을 낳을 방법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말하겠지만 바울은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문제는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면 결과는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의 과오는 그의 목적에 있지 않고 그의 근원에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었지만 그의 잘못은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실 뿐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가 자기 육체를 따라 행한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건은 우리의 몸에서의 십자가의 역사로 우리의 육체와 천연적인 생명을 처리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원치 않고 어떤 것을 하기에도 합당하지 않사오니 오직 당신을 앙망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혈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가장 득죄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위치를 강탈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잘못은 우리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하나님 손에 맡기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사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은 우리에게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자유하는 여자는 바로 사라를 가리킵니다. 하갈은 율법을 대표하고 사라는 은혜를 대표합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을 율법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은 은혜라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대신하시는 것이야말로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은혜는 너그럽게 방임하는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어떤 전이란 일을 우리 위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그가 사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해 태어난 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이삭을 낳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낳을 수 없음.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86세였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의 육체의 힘과 천연적인 힘이 아직 남아있을 때여서 갈라디아서 4장은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라고 말합니다. 거의 100세가 되었을 때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자 같고 사라의 태도 끊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꾸어 말해서 그의 육체의 힘과 천연적인 힘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힘이 없고 사라도 아들을 낳을 힘이 없을 이때를 택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이삭을 낳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 없는 것을 잊도록 부르기 위하여 그에게 자신이 죽을 자요 이미 죽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아버지가 아님을 알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버지가 되라고 하셨지만 또한 그에게 자기가 아버지가 아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천연적인 모든 힘이 쇠퇴될 때 비로소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우리 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도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설령 14년을 기다려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없다는 것과 자신이 죽은 자 같다는 것을 아는 날, 비로소 당신으로 이삭을 낳게 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단지 그분의 뜻이 성취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성취됨이 그분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많은 교리와 지식만 알고 나는 끝났다, 나는 죽은 자이다, 나는 길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주님에게 이끌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쓰실 수 없고 우리가 이삭을 낳도록 하지 않으시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삭을 낳는데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은 바로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즉 참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간증을 지킬 수 있을 때는 바로 우리가 100세가 될 때, 곧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날 때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룬 모든 일은 다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 우리가 이스마엘을 원하느냐 이삭을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매우 용이합니다. 언제든지 당신에게 하갈이 있기만 하면 당신은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갈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용이한 일입니다. 사라를 의지하는 것처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데에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낳으려면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릴 수 없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양보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손을 내밀어 이스마엘을 낳을 줄 알 뿐입니다. 이삭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 방도가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당신이 끝나는 날, 비로소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에서 완전히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전에 당신이 자신을 힘입어 행한 모든 것은 아무런 영적 가치가 없고 오히려 해로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에 있어서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했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주님이 일하시도록 했는가에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절대 다르고 하나님의 일의 가치도 사람의 일의 가치와 절대 다릅니다. 오직 그분에게서 나온 것만이 영적인 용도가 있고 그분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아무런 영적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이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은 때가 안 되어서 난 자이고 또한 자신에게서 난 자입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이 근원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시간이 일렀다는 두 가지 특징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시간보다 더 심하게 우리 자신을 시험하는 것은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긴 시간이 아닌 3개월만 우리를 제쳐놓아도 우리의 육체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때가 이르기 전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육체의 힘으로 몇 마디 말하고 몇 가지 일을 하는 것이 겉에서 보기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러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원칙,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로마서 4장 3절에서 말한 것이 시간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구절은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85세 이전의 아브라함의 일을 가리킵니다. 그때 이상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를 밖으로 데려가 그에게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보라고 하시며 내 자손도 이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기는 믿었지만 그의 믿음은 온전치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여전히 자기 육체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서 말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는 창세기 17장의 일을 가리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99세였고 비록 그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의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시간 간격은 적어도 10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공과 믿음의 공과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처음 그의 믿음에는 자기의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년 후 그에게 소망이 없을 때에도 그에게 여전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 믿을 수 있는 단계로 이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하신 결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는 것을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하신 이도 그분이시오 일하시는 이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과를 배움으로 오로지 그분을 앙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